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2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라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알아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크저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같이 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작년 11월 27일에 개봉한 영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저희 회사 한 독립 영화로 어제까지 468만 7,300명이 관람을 하고 있어서 독립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곧 5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나이 많으신 두 어른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가족의 의미,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준비, 진정한 동반자의 역할 등 가족과 인생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이 질문이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극장에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76년을 함께 해로한 노 부부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 그리고 애틋하게 헤어짐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 영화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어제 1,000만 관객이 관람을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감독이 두 편의 영화에 1,00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 덕수라는 어린아이의 일생을 통해서 한국 현대 역사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어린 덕수는 6.25 때 흥남 철수 작전 혼란의 와중에서 동생을 챙기라는 부모의 당부를 못 지키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아 나섰다가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헤어진 가족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산 국제시장 안 꽃분인의 가게를 못 떠나는 아버지 덕수의 마음을 해방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이다. 집안을 책임져라. 이 한마디가 쓰라린 이별의 아픔을 이기고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덕수의 일생은 쓰라린 헤어짐의 경험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영화 모두 헤어짐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는데 헤어짐이란, 이별이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픔과 슬픔, 상처로 남기에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고 그 과정을 겪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었음을 느끼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같이 죽음에 의한 이별도 있지만 출장을 다녀온다든지 합숙 훈련을 받는지 해서 몇 개월 동안 잠시 헤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역 편성이 바뀌어도 구역장님이 바뀌어서 헤어지게 되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의 심정은 아들을 키워보지 않은 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군대 간 인연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저도 아버지로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자녀를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낯선 곳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런 헤어짐은 자발적인 헤어짐이라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일은 바라지 않는 헤어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을 때, 연애하던 사람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될 때, 결혼하여 수년 동안 함께 살다가 별거하거나 힘들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이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이별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의 헤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하게 한 것은 세월호 침몰 참사였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혈육과의 이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헤어짐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헤어짐의 아픔이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어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으로 스스로 교회를 옮긴다면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하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헤어진 가운데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결별하는 경우는 이혼입니다. 이혼도 이별의 한 종류인데 세상에 설명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이별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불륜, 소송, 돈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열렬히 사랑했으나 증발된 사랑 앞에 무력할 때 세상의 모든 남녀의 이별처럼 기혼 남녀의 헤어짐도 아프고 아련하기만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한 관계는 빨리 맺고 헤어지고 싶은 관계도 빨리 정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관계는 스스로 숨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렇지만 내 가슴에 남은 불편한 관계, 아픈 헤어짐의 상처는 오히려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마련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서툴기만 한 것이 이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헤어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래 정이 많은 백성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감정적으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헤어짐과 헤어지고 난 후 겪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아픔과 해결하지 못한 헤어짐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어짐과 이별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함께 성경에 나타난 헤어짐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31장에는 야곱과 야곱의 삼촌 라반의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8쪽인데요.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교독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다 함께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과 라반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조카와 삼촌이기 때문에 친척 간의 만남이라 자연스러웠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헤어질 것을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별을 계획하셨지만 야곱이 서둘렀습니다. 20년 만에 도망치듯 떠납니다. 며칠 뒤에 화가 나서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는, 서로 이별할 때는 잘잘못을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말들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몇 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떠남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적인 도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삼촌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만을 기억하며 자기의 의, 자기의 정당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려울 때 삼촌에게 도움받았던 것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라반과 야곱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았어야 했고 그것을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불신과 서투른 작별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로 인하여 서로를 불신하던 두 사람이 평화 조약을 맺고 아름다운 작별을 가집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라반은 그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에 앞서서 자신을 추격해온 사람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함께 산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 헤어집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같이 불렀습니다. 야곱과 라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의 자손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잔치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작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숙한 헤어짐에도 이미 잘못된 작별이라 할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미숙한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손해나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야곱을 통해 히브리 12지파를 세워갈 수 있는 경제적, 종족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별의 사건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4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20장 41절부터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두 사람은 태생적인 신분의 차이로 깊은 사랑과 우정을 간직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작별,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아쉬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름다운 우정을 간직해 후대에까지 이르렀고, 이 사실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그 우정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인간적인 우정, 감정의 표현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우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속이 중심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서러운 감정과 깊은 슬픔, 아쉬운 연민은 너무 컸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애틋한 우정의 상징이 되어서 모든 이들의 헤어짐을 위로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어짐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무단 이탈했던 무책임한 마가를 또다시 데려가는 것을 놓고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가기로 했던 구브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바울은 할 수 없이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행선지를 바꿔 헤어지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서로 다투어 갈라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어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여 서로 상대를 파록시스무스, 즉 격려하며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결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헤어짐으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 북쪽 지역으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건을, 그리고 바울이 유럽을 향해 가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을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의 결별이 유럽 복음화의 섭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항상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또 항상 함께 일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3년이나 한 곳에 머문 것은 에베소와 고린도뿐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순회전도의 중심지였고 이곳에서 바울이 가장 안정적인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더 이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일으킨 소요가 서기장의 만류로 인해서 일시 진정되기는 했지만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서 바울을 재판정에 고소하고 무리를 동원하여 바울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에베소를 떠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 지방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디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곳 성도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화하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며 했던 바울이 교우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36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6절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0장에는 바울의 유명한 고별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권고하고 설교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보통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했다는 의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에 이르는 깊은 긴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겸손히 무릎을 꿇는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헤어지는 교우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례적인 인사일 뿐만 아니라 그 작별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란 소식을 전해야 하는 바울.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을 한 덩어리가 되어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입을 맞추고로 번역된 카테필룬이 미완료 시제인 것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좀처럼 헤어지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깊은 애정을 나타내줍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불같은 기세로 미워했지만 바울의 친구들은 그를 열렬히 사랑하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38절을 보시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디노메노인데요. 이 단어는 깊이 슬퍼했다, 몹시 괴로워 마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헤어짐으로 인해 오는 감정의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는 과정이 됩니다. 슬픔을 표현함으로 상실 이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슬픔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흐느낌으로써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우리 감정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너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짐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했습니다. 정박기간이 끝나서 이제 밀레도로 출항하려는 배까지 헤어지는 바울을 전송하는 장로들의 모습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존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헤어지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마음 표현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별의 시간을 가진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21장 1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리고 6절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헤어짐은 아쉽고 슬프지만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헤어짐이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서 떠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생력을 길러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헤어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매임을 다 받았지만 결국 로마로 가는 통로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별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헤어짐을 네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첫째는 우리가 헤어질 때 다투고 저주하며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고 권하십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작별의 과정과 의식을 갖도록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헤어짐 속에 반드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그것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헤어진 다음에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헤어진 그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 헤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고쳐나가면서 내 삶을 책임있게 믿음으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거는 새로운 관계를 놓치게 합니다. 내게 상처를 남기고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책감, 수치감, 미련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과의 부담스러운 정신적 연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헤어짐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헤어짐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잊고 싶은데 가끔씩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까지 당신이 싫어했던 사람들,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이 더 이상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요? 날짜를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헤어졌나요?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것인데 반대로 나는 나의 현재와 미래 인간관계에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습관처럼 꺼내들고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보상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바르게 마무리하려면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십자가 위에 나의 자아와 함께 못을 박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속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수 있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주님은 들어오셔서 내 심령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어두운 과거의 분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헤어짐 속의 헤어짐, 헤어짐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헤어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헤어짐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랭킨 목사님은 미국 동부 지역에서 목회하던 1880년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찬송을 작사했는데 이 작별 찬송가는 지금부터 116년 전인 1898년에 양화진에 안장되어 계신 민노아 선교사님이 번역 편찬하여 사용한 찬송가 찬성시 53장에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22장을 모두 펴보시겠습니까? 222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헤어질 때 쓰는 굿바이라는 단어에는 이 찬송가에 있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해석 헤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헤어진 사람을 축복하는 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요? 찬송가 222장은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2절에 보시면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3절에 보시면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4절에 보면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헤어진 분들과 깊은 축복과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한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마지막에 할머니의 대사가 지금도 귀에 울려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나 챙겨줄 사람은 내뿐이 없는데 이제 누가 챙겨주지? 남겨진 가족도 내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챙겨줄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헤어짐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그 대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님아, 그 강을 함께 건너요. 님아, 그 강을 건너가서 날 기다리세요. 죽음의 강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강, 기쁨과 감격의 강을 건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왔기에 이제는 이 땅의 고통을 마감하고 밝고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할 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닥친 헤어짐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어짐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헤어짐에 후유증이 남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찾지 못하여 힘들어하곤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헤어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옵소서. 헤어짐의 슬픔을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하시며 내 마음에 남은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헤어지면서 자기의 정당함과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허하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서툰 작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겸손히 주님 지시하는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